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에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는 것, 어떤 바램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뭐가 가장 떠오르시나. 사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무탈하게 천국 가는 날까지 편안하게 사는 것, 뭐 이 정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즘 제가 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살다 보면 우리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묻고는 합니다. 아, 삶이 바쁘고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사실 뭐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뭐 사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 종종 또 어느 때가 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꼭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또 신앙적으로도 나는 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신앙인으로서 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가? 돌아보기도 하고 지금 내 삶이 평안한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뭐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는 것 같고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렇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성도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 너무나도 사실 당연한 얘기를 뭘 물어 그냥 믿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는 뭐 천국을 가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뭐 이 정도의 정답, 그 답일 것 같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나를 위함이기도 하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도 하고 뭐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함도 이지만 나를 위함이기도 한 것처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나에게 복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또한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에 그리고 그 자체로 은혜며 복이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신앙 이렇게 나눠서 그렇지 신앙생활일 것이라고 할 것도 없죠. 사실 신앙생활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삶이 곧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신앙생활이라면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램 물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 외적으로도 사실 신앙과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 인생의 소원과 바람은 신앙과는 동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읽었던 우리 말씀들을 보다 보면 성경에서 꽤 많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하고 또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소원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찬찬히 살펴볼 텐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가 어떤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기도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대부분의 편지와 마찬가지로 인사를 하고 감사와 빌립보 교회를 위한 이제 기도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앞에 띄어져 있으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자 에스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를 마친 후에 이제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에 애를 씁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아주 잘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5절에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굉장히 잘 풀린다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잘 풀리고 사람들도 늘어나가고 성도님 그 교회들도 세워지고 아주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들을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선교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친 것이죠. 왜 안 될까? 기도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있는 와중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원래는 마게도냐까지 넘어갈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소아시아에서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었고 아직 더 전해야 할 땅도 남아있었고 그런데 예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이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빌립보가 등장합니다. 마게도냐로 넘어가 사실상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 사람을 만나고 그녀와 그 집안에 세례를 줍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사역하던 중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외치면서 따라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귀신 들린 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 진짜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18절에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합니다. 심히 괴로워서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그래서 내쫓고 나서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중에 그 종의 주인들이 와서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돈을 벌고 있었는데 당신이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에게 끌어다가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셔서 마게도냐를 왔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동역자들 만나고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되게 절망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성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찬양하고 있을 때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결박하고 있던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풀어주신 거잖아요. 도망가면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렇고. 근데 간수가 이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 모든 죄수들이 도망을 치면 다 내 책임이기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목숨을 끊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일을 경험한 간수가 하나님을 사실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을 하고 그와 그의 집에 모두 세례를 베풀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경험들이 바울의 어쩌면 첫 그 마게도냐로 가서 첫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만난 루디아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기적을 경험하고 만난 간수. 저였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이 간수를 만나시게 하기 위해 나를 감옥으로 보내셨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 거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것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루디아나 이런 간수가 조금 더 기억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디아 그리고 간수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빌립보에 함께 모여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된 겁니다. 이제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서신에는 이 바울의 애정이 좀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또한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애틋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를 위한 마음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빌립보서에 잘 드러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대상이라면 특별한 대상이겠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누군가를 떠오를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나온다면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몇 안 되는 특별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복음을 듣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나오는 가택연금 지난 수요예배 때 나왔던 그 가택연금 이미 되고 있는 그 시기에 빌립보서를 기록한 건데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바울의 사역을 빌립보가 돕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의 모든 사역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멀리 있지만 내가 경험한 모든 은혜가 너희 가운데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선교 헌금을 그냥 보냈다거나 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 빌립보 교인들의 어떤 동역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너희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러한 성경의 기도, 바울의 기도나 뒤에 나오는 기도나 이 바울의 빌립보서의 내용들이 어떤 교훈적인 성격의 기도나 바울의 가르침이기보다는 사실상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바울이 정말로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너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까웠고 늘 함께 했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와 떨어져 있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잘 도왔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잘 도와야 한다. 플러스 너희가 너희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목표를 삼고 나아가길 원하고 이렇게 자라나길 원한다 라고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사실 9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아주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기도입니다. 9절부터 한번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용만 보면 우리가 다 금방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또 잘 이해해 보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이제 번역본이 있는데 그것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현대인의 성경인데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깊은 통찰력으로 점점 풍성하여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깊은 통찰력으로 점점 풍성하여지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빼놓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랑 이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대속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랑을 받는 우리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점점 풍성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웃을 향한, 형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하여지기를 애쓰고 있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좀 덜 노력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를 하며 많은 애를 쓰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시간으로 굳이 따지자면 한 80%는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키우기 위해 애를 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기도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 애써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보기만 해도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어떡하지? 라는 말이 나오죠. 아 사랑해야지. 아 근데 어떡하지? 보기만 해도 막 벌써 눈에서 막 불이 막 나오고 내 가슴은 막 터질 것 같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외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을 키워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야 하기도 하지만 그것과 함께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커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깊은 통찰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족한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깊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몸소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절하게 사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각 있는 사랑이 되려면 지혜로워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있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고민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방식,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랑이 서로 풍성하여 질 수 있도록 적절하고 진실하며 지혜롭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뭐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랑이 혼자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막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을 막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섭섭합니다. 그 대부분의 싸움은 이 섭섭함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 마음은 이런데 내 마음이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난 이렇게 너에게 하고 있는데 아 왜 싫어해? 아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뭐 먹을 걸로만 치면 내가 너무 맛있는 거라고도 줬는데 그게 싫다고? 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싫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좋다고 해도 싫다고 할 수 있죠. 서로의 입장이 다릅니다. 서로 생각하는 좋은 것이 다릅니다. 서로 섭섭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것이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섭섭함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며 적절하고 진실하고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연애를 몸소 하면 사실 쉽게 생각이 들진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에는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데 지혜가 필요한데 정말로 우리가 내 형제,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지혜롭게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찔리더라고요. 나는 내 이웃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본 적 있나? 애써 본 적 있나? 이 말씀 앞에 저도 막 굉장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연애와 같을 순 없겠지만 정말로 연애할 때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 사람의 상황은 어떤가 살폈듯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서로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살핌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여서 그 사랑이 풍성해져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사랑만 하면 되느냐? 바울은 이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랑이 교회에 점점 풍성하여져서 함께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울은 기도합니다. 함께 최선의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그 분별해서 어떻게 하느냐? 진실하고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하면 이제 아까 그 저희가 살펴본 메시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삶을 살되 신중하고도 모범적인 삶. 예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삶을 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선한 것을 분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흠없이 살아야 하는데 그 순결하고 흠없이 산다는 것은 가장 쉽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범의 삶을 따라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뭘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하냐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자라나가기 위해서 애쓰며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목적이라면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그리고 사랑하며 이루어가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인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위해 우리가 서로를 살피고 돌아보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 기본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물론 이제 개인적인 부분도 굉장히 있지만 그래서 예배 혼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신앙생활하고 뭐 혼자 할 수 있지만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사실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가듯 주께서 보내신 동역자들과 내 삶의 이웃들과 함께 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회원이 되어서, 그죠? 요즘 이제 다음 주에 세례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며 더 풍성하게 누리며 자라나가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를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는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랑과 분별로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함께 했으며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진실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한다. 나의 소원이기도 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의 소원도 이러하듯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여 그 사랑이 풍성하여지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감으로 의의 열매들을 우리가 세상에 보내어 세상에 내어 그 삶의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목표이자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며 목표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 하면 그 사람의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되기를 그 사람들의 일이 잘 되기를 별 탈이 없기를 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뭐 정리를 요약을 해보자면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들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잘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점점 자라나가기를, 사랑이 풍성하여지기를, 예수를 닮아가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이것이 그냥 개인의 목적과 소원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주를 믿는 모든 자가 가야 할 길이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점점 자라나가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열매들이 풍성하여져서 그 열매들을 함께 나누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해보자면, 우리 모두가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많이 사랑하고 진실하고 지혜롭게 사랑하여 함께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는 의로운 열매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 그리고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며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교회, 주께서 주신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함께 사랑하며 그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많은 열매들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